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게도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즐겨주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연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성전을 자신들의 성전을 지키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너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이런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시작해서 13장에 이르고 오늘과 또 다음 주 하게 되면 히브리서는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6월부터는 베드로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의 사회생활에서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들을 1절에 6절 말씀했다면은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서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7절부터 1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말씀드렸고, 오늘 예배에 권면하는 그런 말씀과 또 지도자에게 관련된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밑에 하반절 17절, 18절, 19절 같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어떻게 선행과 긍휼과 순결 그리고 바른 물질관을 갖고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가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로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그 답습을 쫓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9절 말씀이 지난주 영적 지도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다른 교훈을 본받지 말고 이단, 거짓 선지자, 그런 물질의 유혹, 그리고 18절, 19절에 언급한 것처럼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살피면서 예배에 대한 그런 권면입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합니다. 우선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감안할 때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예배 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0절부터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자, 예수 믿는 성도에게서 제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배경을 갖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는 그 속죄 제사의 그 제사의 모습을 예로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9절의 10절 말씀, 속죄 제사할 때는 그렇게 했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3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아론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속죄 제사를 위해서 성소에서 제단에 피를 흘려서 잡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제비 뽑아서 그 염소에게 죄인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쫓아버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물은 제사장이 결코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짐승의 피가 성소에 들여지고 짐승의 육체가 성문 밖에 불태워진 것들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신 사건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자들의 예를 들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갖는 그런 제사는 이렇게 성문 밖에서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제단에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의 장소인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가 쓰여질 당시에도 두 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었고 땅에 있는 제단은 하늘에 있는 그런 제단의 그림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하늘, 그러나 속죄의 날 의식과 초대교회 그리스인이 위치한 사이에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로 사용한 동물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태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거기 보시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8절에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그러면서 그 13절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유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그의 능욕을 지게 된다. 그럼 능욕이 무슨 말이냐? 능욕이란 말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 불이익 또 남들의 오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지금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구촌 곳곳에서는 공무원 임용도 못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런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오해받는 것을 오히려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욕을 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지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될 때 그들은 능욕받는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여겼고 그렇게 예수 믿고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능욕받고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믿는 것의 특징이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는 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욕을 지고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상의 죽음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며 유대인에게는 뭘 욕했냐면 저주력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로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있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해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그와 동일하게 수치와 치욕을 이해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서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서의 이 제자도와 동일한 것처럼 능욕을 지고 그런 표현이 주님이 제자도를 일러서 일러주는 그런 말씀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될 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영문 밖은 예루살렘 성 밖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잡힌 성도는 피 흘린 그런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모든 삶의 짐을 풀어놓고 주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유대주의, 금욕주의 같은 반복음적인 그런 굴레를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능욕과 배척을 받으시고 그 당시 유대교의 영문 바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도 이 편지를 읽는, 이 서신을 읽는, 이 설교집을 읽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주장하면서 그런 즉 우리는 그의 능욕을 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에 있다는 것,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내고 소외시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대접받는 것에 대해 오히려 참여함을 갖는 그런 보상을 가지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또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여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러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 쫓겨났다는 사실 것이 극히 비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고 그 다음 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이해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뭐죠? 다 순례자이고 이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오경 그 성경 파노라마 민수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민수기를 살피면서 광야 이 방황, 광야 여행 이야기인데 이것이 곧 우리 삶 속에서 순례자가 될래, 방황하는 방랑자가 될래 어떤 그런 가름하는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동행하는 삶 속에서는 뭐죠? 그것이 순례 여정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 속에서 그들이 광야 여행을 뭘로 볼 수 있어요? 방랑기라는 얘기입니다. 방랑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이해 없이 우리는 모두가 뭐죠? 그 도성에 이르는 순례자이고 또 이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변화무쌍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의 신부인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동안 억울하게 당한 그런 고생을 위로해 줄 것이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는 우리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은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조미 먹지 않고 녹슬지 않고 도둑이 들어 약탈하지 못하는 하늘에 우리의 마음과 또 보화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았을까 거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받은 애를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연륜이 늘어가면서 주의 복음을 안다면 주님 때문에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돌려드릴까 하는 이 거룩한 질문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또 그런 질문부에서 좀 더 성숙함이 이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진 또 2024년 살아갈 때 이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런 삶과 역사와 진리의 중심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도 능욕과 또 영문 밖으로 나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유익들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예배, 예수께서 능욕당하시며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고 완성된 구원을 믿고 그 대속의 진리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경배, 그런 제사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완성된 구원은 하나의 절차와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감사하고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는 그 다음 14절부터 1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배를 히브리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까봐 주보 뒷면에 이렇게 팔로우하라고 요약을 달아놨습니다. 보시면서 놓치지 말고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상의 예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단이 있는데 이 땅의 제단이 성전에 있고 또 영원한 제단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제단은 하늘의 제단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지상에서 예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찬양과 경배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제 하늘의 천상 예배의 또 이루어짐을 계시록에서 5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성문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면서 이 땅의 도성이 영구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예배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어디야? 하늘에 있고 거기에 영원한 예배가 또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고 그런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일러주고 있어요. 예배의 권면성에서. 이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시와 경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하시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9편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고백하고 또 예배하는 최고의 경배의 모습이 찬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 찬양과 거룩한 시로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신약의 바울사도 역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빛자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과 시와 찬양 그리고 감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이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 또 뭘로 말씀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시의 고백으로 찬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예배 그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삶 속에서. 그냥 단순히 종교적 그런 예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뭐다 예배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우리가 레위기 조금 공부하면서 레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폈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 그 시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에서 거룩함을 갖고 거룩함을 보여주는 그것 갖고서 이제 성막 밖에서도 사는 얘기죠. 그 거룩함을 공동체 속에서도 유지하고 보기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의 형식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죠. 거룩하신 인자 앞에 하나님이 예배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누리고 인정하고 발견합니다. 됐지?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게 다 된 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죄 싹 딱 뭉치고 와서 오면서 또 예배하면 하나님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전히 그 삶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교회 밖에서도 그 삶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냥 종교적 예배를 의미하지 않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 예배를 잘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sacrifice, living sacrifice, 삶이 제물이 되라게 하는 얘기야. 삶이 제물이 되게. 그 내 삶 속에서 예배의 형식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삶의 자리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지키라. 레위기의 말씀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이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6장 6절에 8절에서도 내가 무엇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산다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가졌다고, 누렸다고, 권력 있다고 압제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실한 성도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생활의 예배가 된다 일러주고 있는 권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삶을 강조하면서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교훈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2장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지성이 될지라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까? 15절, 16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레위기적인 표현이에요. 레위기적인 표현. 그 거룩함이 성막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같고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밖에서도 그 거룩해라. 그것을 유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라. 50편 23절로 감사로 제사하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 찬송한 후에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지시고 또 관계 속에서 형편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예요. 그때 우리가 예배 앞에 나와서 이런 내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표성 갖고서 몇 시간 상 몇 분만 했지만 그런 감사를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이하처럼 예수님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늘로 제사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 납비 경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차 모든 제사는 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찬미만은 폐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루어졌죠. 그죠? 양잡고 서잡고 하는 그런 제사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찬양하는 찬미만큼은 여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오늘 이 첫 곡 우리가 찬송이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찬송했어요. 오 하나님 받으소서 하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찬송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격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며 또 봉헌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기 자신, 주님 자기 자신의 피로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에게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한다는 거, 감사 고백한다는 거, 이것은 역경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이 찬양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선데이 스쿨에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의 시간이 올 때, 고난 때 내가 지탱하고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소망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신앙이다. 답이죠. 그렇지만 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섭리를 내가 깨닫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우리가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주권적 섭리와 그 은혜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 감사하고 어둠 속에 노래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 욥 이 등장한 인물만 봐도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착고가 죄와 매이는 가운데 속에서도 옥중에서도 찬송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praise the Lord,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실 일과 하신 일들을 내가 높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만찬송상에서 일어나서 어두운 밤길에 지면서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이 밤중의 찬미는 역경 속에서의 감사를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그런 찬미가 아니라 역경 중에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부르는 그런 찬미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일어날 때만 아주 순풍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해보지 못한 겁니다. 역경 속에서도 고난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면서 찬미하면서 감사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게 행하실 일을 기대함 속에서 그 신비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또 나올 때 송아지 염소에 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요? 찬미의 제사는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동기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감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왜 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진 그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희생의 제사는 단번에, 그렇죠? 영단번에 드려진 거지만 찬미의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활에서 더 크게 언급되어지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한 장 넘기셔야 되는데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선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눠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 보기에도 선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에서 선은 이 선을 행함으로 모아지 말라. 서로 나눠주기를 아끼지 말라. 잊지 말라. 이 서로 나눈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핍한 형제와 함께 서로의 몫을 나누는 것. 이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찬미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들에게 물질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삶 속에서의 구별된 신실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산 제사의 모습, 찬미의 제사, 그것을 받으심을 깨닫고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로 그리고 또 선을 향한과 나눠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저자가 예배에 대한 권면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해줘야 할 이 교회 지도자의 관계가 뭐냐 일러주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일러줬다면 이제 함께 지도자와 더불어 어떠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서는 교회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고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구겠죠?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을 기쁨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내가 만약 목회자라면,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지만 내가 만약 목회자라면 나는 뭘 갖고 기뻐할까? 아니, 우리 목사님 보면서 뭘 갖고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뭘 갖고 목사님이 가장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력이라는 게 멀리 있잖아요. 공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면 그거 보면서 동화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같이 공감을 갖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도 공감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갖고 목회자 기뻐하고 무엇 갖고 목회자 힘들게 하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요한 3서, 요한 3서에 우리가 잘 읽은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망이나 기쁨이 뭐냐? 내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자라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분별 속에서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삶의 외향이 나타나는 걸 볼 때는 목회자 기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에 떠날 때, 믿음에 떠날 때, 그 열왕기 지난주 큐티 보니까 시시하게 여겼더라. 하찮게 여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하찮게 여기는 거, 그거 볼 때 참 가상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내어주신 바 되는데 그 믿음의 삶에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는 걸 보고 믿음에 떠나는 걸 볼 때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17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 외하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물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찔려분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더 목자의 심장 갖지 못한 그렇지만 공감은 됩니다. 왜? 나도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서 눈물 쓸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가 진짜 복된 성도냐? 누가 진짜 복된 성도냐? 복된 성도에게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훈련받을 신앙의 토대인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나의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목자가 있는 성도가 참으로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복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양물을 위해서 경성하고 맡겨진 신명을 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인도 앞에 그렇게 순종과 복종함을 통해서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에 사역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그 유익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여러 가지 권면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또 간절히 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부탁이었어요? 자, 18절 보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Pray for us.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그런 기도는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한다.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서를 쓰면서 물론 고린도전서,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쓰고 이제 옥중서신 쓰고 서신서 쓰면서 서신서 끝자락 가서 항상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의 엄마나의 증거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2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옵니라 하면서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해줘야 되는데 1차 알아야 될 사정은 자 우리가 목회자는 중보기도 또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자체가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 없이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영적 싸움으로서 중보사역의 신뢰를 등장하고 있는데 요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요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뒤에서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가 바뀌어요. 불리해집니다.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요호수아 군대가 다시 힘을 얻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가 기울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누가 아론과 우리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을 위해서 받들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 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전방의 여호수아의 싸움과 후방의 모세의 기도에 중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의 마귀와 싸움은 그 승리의 비결은 뭐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기도도 말씀이 병행돼서 말씀의 힘을 얻은 기도가 힘이 있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주영문만 한다고 물론 하나님 것도 들으시지만 힘 있는 기도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이 설계 왕이라고 불리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비결 중에 당신의 목회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럼 내가 내 목회의 비결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언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뭘 보여줬냐면은 지하에 기도 부대가 있는 거예요. 에스포르전 목사님을 위해서 출타 중이든지 예배 중이든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중부의 기도 사역하는 그 현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기가 기도의 동력실입니다. 돌아갈 때 힘이 가해진 원동력이 기도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동안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중부 세력들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죠. 네. 기도 요청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할 때 목회자가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 있고 또 그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도 역시 많이 중보를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특공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수의 관계없이. 그리고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란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소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왜 은혜의 수단이 누굴 통해 나가겠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곧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일이 증거되고 또 나누어지게 되고 선포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건강하고 그것이 곧 성도의 유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된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목회자를 돕는 방법이 뭘까? 자, 목회자를 돕는 방법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회자를 돕는 성도의 첫 번째는 바로 너희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합니다. 결국 그 순종은 어떤 얘기죠? 큰 대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협력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사용하고 부리고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성경도 일러주고 있어요. 시돈의 사렙다 가부 역시도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죠. 그거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선지자는 사람이 막 그건 내줘.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철면피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곳이 있고 성경에서 복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곳이 곧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주장하고 파당을 일으키고 반대하는 것 그건 피해야 될 것입니다. 왜? 목회자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또 기도하고 숨자숙고 하는데 그 일에 일단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신뢰를 갖고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라 하냐, 그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목회자를 돕는 제1의 본절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17절 보시니까, 17절 말씀이니까,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뭐 하는 얘기죠? Cooperation. 협력하라는 얘기예요. 협력.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의 힘겨운 팔을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처럼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협력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겐그리아의 그의 여집사 베베, 바울 위해서는 뭐요? 보호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협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기꺼이 함께하는 목회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협력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사역할 때 그들과 함께 그 일을 돕고 협력했던 그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문안하고 안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은 말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몸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협력자는 목회자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즐거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좋은 협력자입니다. 반면에 목회자의 허물할 실수 있을 때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더 기도하는 편에 서는 것이 좋은 협력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목회자를 돕는 성도의 제3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첫 번째는 순종과 복종이었고 협력이었다면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한다.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장 영역간에 강건이 서 있는 것이 곧 말씀을 증거되고 선포되고 흘러가는 그 일 속에서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력과 건강과 마음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가 곧 목회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대상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 성장의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영성과 리더십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두 가지의 실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의 실존. 하나님 앞에서의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종의 그런 실존의 모습이고, 사람 앞에서는 종부자임 동시에 지도자로서의 그런 실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존의 긴장을 위해서는 목회자가 더 많이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다음 네 가지 이유로 더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요약에는 쓰지 않았는데, 이 네 가지 이유로 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 첫 번째, 목회자는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가운데, 물론 사단의 전략뿐 아니라 전쟁의 전략도 마찬가지죠. 지도자, 그죠? 계급장 붙은 그런 그, 여기 녹색 훈장 갖고 있는 견장 붙은 지도자를 쓰러뜨릴 때 오합질 되잖아요. 그것처럼, 목회자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목회자는 사단의 일체적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동원해서 목회자를 공략하고 있고 또 교회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목회자는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목회자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면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 목회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하고 같이 협력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저도 늘 기도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뭘까? 좀 더 세분화돼서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자, 제가 일곱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이나 속임수, 질병, 정신적 고통들로부터 성령님의 보호가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부흥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중복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 세 번째는 공급에 관한 문제로 목사의 삶과 환경에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비전을 모든 성도와 공유하며 필요한 말씀을 얻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지혜의 정신으로 어려운 결정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를 갖고 대처하면서 영적인 분별력과 담대함과 신중함이 구비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은 성품의 문제로 겸손과 인내와 견고함과 충성심, 신실하심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인관계에서도 기도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에 서로의 사랑을 겪도록, 그리고 영적전쟁을 효율적으로 교회가 잘 감당하도록 단계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미국 레이트사이드 교회의 존 던킨 목사님이 지친 목회자를 돕는 다섯 가지 방법이란 글로서 책을 이제 쓴 중에 발시된 부분이 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자, 지친 목회자를 돕는 다섯 가지 방법, 그런데 어떤 건지 듣고서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표현한다. 지친 목회자를 돕는데 감사를 표현한다. 두 번째는 잠시 교회를 떠나 조용히 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세 번째는 가끔씩 목회자 가족만이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 네 번째는 가끔씩 목회자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용기를 준다. 다섯 번째는 제가 도와드릴 것이 없나요? 하고 묻는다. 목회자 입장에 다 공감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적은 교회지만 적은 교회일수록 내가 할 일이 뭔가 싶어서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침 예배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감동이 오고 감격이 있는 것은 바로 딴 것이 아니었다.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배려 가운데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사님한테 그것이 많은 감동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돕는 방법입니다. 다른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공감하고 내가 어떻게 도울까라고 한마디 여쭤보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묻는 것이 목회자의 어깨가 올라가고 춤을 추는 겁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인 히브리서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마지막 끝맺음을 하고 다음 주에는 축도의 형식입니다. 축도로 이제 끝맺음을 받는데 왜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직분 맡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는 결론 부부에 와서 이제 왜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탁월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 너희들에게 숭배하는 천사보다 이렇게 그 인물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을 길게 써야 했고 믿음에 대해 설명했고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해 설명했고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설명했고 그러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비록 수신자들이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는 편지를 읽는 저자들이 그 당시에 환경이 편안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이후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이것 버려두고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쏟는 그들에게 신음하고 유동하며 고통하는 그들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삶을 살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시대를 초월한 저와 또 모든 지도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곳 작은 일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자라고 성장할 것이지, 조금 어려움 속에서 떠나가고 벗어나고 부인하고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뿐만 아니라 오늘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이런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현재 그런 목회적인 소망이 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 가운데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현 목회하는 저의 마음이고, 또 미래적 그런 소망 역시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서 죄의 사함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그런 거듭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미래적 소망이라면 저 여러분이 그것을 품고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몸된 길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